사용자로서 참 피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19세기경에 찰스 펄즈 목사님께서 한 52개 정도의 설교를 이 아가서에서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3개를 준비하였는데 오늘은 설교 하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전에 그리고 식사 후 오후에 메시지를 하나 더 전할 예정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가장 짧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백 권의 책들과 주석이 저술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설교가 이 117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지성과 영적 지성인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한 책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가서라고 하는데 이 책의 이 히브리어 본문 첫 절의 처음 두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연결은 구문법, 즉 구성관계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때 첫 번째 때는 단수형으로 두 번째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구문법을 통해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무엇인가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은 The Song of Songs, 모든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문법적 비유에는 헛되고 헛되다,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지성소를 나타내는 Holy of Holies가 이러한 구문법에 포함됩니다. 아가서는 메길로트 중 한 권인데 이 메길로트는 다섯 권의 두루마리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섯 권에는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1년 내내 회당에서 이 책들이 공개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아가서는 유월절 여덟 번째 날에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메시아의 강림으로 끝나는 역사적 상징으로 읽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첫 구절은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작곡한 노래 중 가장 뛰어난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는 칸티쿰 칸티코룸, 노래의 노래라는 뜻이라는 번역에서 찬미가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1세기 말 무렵에 이 책이 정경에서 차지하는 권위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근거는 이 책의 노래가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가서의 117절 중에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8장 6절에서 그 예외됨을 찾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아가서 8장 6절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KJV 변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인 불은 NASB와 ESV에서는 주님의 그 불꽃이라고 번역되었고 NIV에서는 강한 불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꽃과 주님의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보았듯이 일부 번역본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과 사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강렬함의 표현으로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여도 아가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에스더서가 그것의 다른 좋은 예입니다. 이 이 아가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 117구절 중에 또한 죄를 가리키는 sin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 성경 안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할 만한 가장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ESV 번역본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장 잘 구성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추측이라고 말합니다. ESV 번역본을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다면 KJV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작은 소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 앞에는 she가 있고 4절 중간에는 others가 있고 다시 5절 앞에 she가 나오고 8절 중간에는 he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각 귀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 책은 특별한 역사적 사실의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감각적이며 육감적인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서 유일한 윤리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1세기에 있던 유대인 학자 필로나 신약 성서에서 인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책은 초기에 현자들에 의해 우화적으로 해석되었고 그러한 해석의 바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정경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설교에서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아가서의 저자와 문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이 책의 저자와 작문 스타일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의 첫 절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보았듯이 지성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노래들의 노래와 같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특정 문구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래들의 노래라는 말은 이 노래가 곧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첫째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솔로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는 솔로몬에게 헌정된 책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솔로몬이 저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1장 1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솔로몬이 그 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이 책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는 시를 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가 쓴 1005곡 중 가장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작권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부부애를 이렇게 낭만적인 시로 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노래들을 모든 아내와 첩들이 있기 전에 더 젊었을 때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노인이 되고 난 후 이 시를 썼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들라시 라빠,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논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미들라시 라빠는 솔로몬의 3대 주요 공언인 아가서, 잠언, 전도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렸을 때에는 노래를 짓고 나이가 들면서 감성적인 말을 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삶의 헛됨을 말하였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이 노래들이 그의 생애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을 저자로서 인정한다면 기원전 10세기 중반쯤에 쓰여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가서는 솔로몬 바로 이전 시기에 애굽의 시와 유사합니다. 이집트의 사랑과 사랑의 시와 가나안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시는 바알과 아나트 또는 두무지와 이난나의 다산 숭배 의식과 거의 완벽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시 안에서 사랑의 요소와 숭배적 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그 성적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비도덕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이방 종교는 성적인 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이 노래들은 애굽의 사랑시와 같으며 비종교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히브리 시로 인식하는 간결함, 대구법, 형상화와 비유적 언어 등의 모든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간결함이란 히브리 시가 구절들의 간결함으로 인해 산문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산문이 긴 담론을 구성하는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시는 평행선을 구성하는 짧은 연, 행으로 구성됩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장들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대구법은 히브리 시에 널리 알려진 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C.S. 루이스에 따르면 인용합니다. 대구법은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두 번 말하는 형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이 두 가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이것은 다른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C. 데이 루이스에 따르면 상상은 언어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러한 그림은 흔히 비교의 결과인데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유형은 은유와 직유입니다. 직유는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는 것이며 as 대신 like를 무엇무엇처럼 혹은 무엇무엇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 때 같구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머리털이 참 산기슭의 눈 염소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유는 주요 이미지로 간주됩니다. 은유법에서는 두 개의 비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연관성을 나타내며 진정한 비유적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4장 1절은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말합니다. 노래의 이미지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을 포함하여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것입니다. 아가서는 친밀하고 관능적이며 심지어 에로틱한 열정을 담은 사랑의 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시의 이러한 모든 특징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가서의 주된 내용은 사랑입니다. 이 책의 더욱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의 주요한 종교적 단어와 어휘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만의 사랑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아가서를 나누겠지만 그 문학적 요소에 대한 뜻을 오늘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에는 연을 사랑의 시들과 같이 나와 당신의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나와 당신의 형식은 모든 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는 3장 4절에서 7장 6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연인들이 서로를 마주했을 때의 기쁨과 흥분된 마음의 표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셋째,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신랑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4장 1절 전반부에서 그녀를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쓰인 단어는 fair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NASB와 NIV 성경에서는 내 사랑을 My Darl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그녀의 눈을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너울 속에 있다는 말은 베일의 뒤에 가려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일은 신부의 면사포를 가리키며 결혼 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소녀들과 여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사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약혼식 창세기 24장 65절과 결혼식 창세기 29장 23절에서 25절이 베일을 쓰게 되는 특별한 경우들이 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염소들은 곱슬기가 있는 매우 긴 까만 털로 덮여 있습니다. 1절에서의 이 이미지는 그녀의 어깨 위에서 찰랑거리며 움직이는 그녀의 검고 고운 머릿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그녀의 치아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모두 쌍태를 낳은 암양떼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치아는 깨끗이 씻겨진 하얀 양떼와 같이 하얗고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쌍둥이와 같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치과에서나 치아 스케일링 서비스 또는 치약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입술과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빨강색이었습니다. 아마 내 말은 고우며라는 말은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 표현된 것처럼 입이 어여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녀의 뺨은 고왔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KJV에서 쓰인 관자놀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뺨을 번역되었습니다. 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반으로 자른 석류의 색깔과 같이 아름다운 장밋빛 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은 다윗의 망대에 비유되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망대는 높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대에서 목이 길다는 것은 품위 있고 우아하게 여겨졌으며 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성품을 반영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1장 9절에서처럼 형형색색의 구슬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구슬꾸러미는 다윗의 망대에 걸려있는 용사들의 천 개의 방패들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쌍둥이 어린 사슴 같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구절에서 영단어 rose에는 새끼 사슴이나 영양의 일종인 가재를 가리킵니다. 두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사슴과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묘사에 대한 많은 해석들과 설명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하여 단지 사랑하는 자 신랑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의 젖가슴의 부드러움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넷째 신부는 그녀의 연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5장 10절에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부가 그녀의 신랑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체적 아름다움을 묘사한 사랑의 노래들은 고대 근동에서 흔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애가는 여성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 구절과 같이 남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칭송의 대상인 신체 부분들의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눈에만은 완벽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안에 매체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그것에 대한 환상인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묘사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희고도 붉었습니다. 5장 10절 전반부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으스레하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곳에 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광채가 나는, 눈부신, 맑은 또는 밝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찬란한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릿빛에 건강미가 넘친다는 잘생긴 남자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습니다. 5장 10절 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뛰어났고 특출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순금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1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머리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과 목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빛이 나고 건강하게 그슬린 그의 황금빛 얼굴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수치 많고 까마귀와 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용된 부시의 의미는 ESV와 NIV에서와 같이 꼬불꼬불 웨이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 NASV에서는 대추 야자 송이와 같은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길고 흘러넘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았습니다.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멘. 이것은 아름다운 눈에 대한 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둘기의 눈을 봤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눈에 대한 묘사가 다른 신체의 특징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녀에게 있어서 그의 눈이 가장 매혹적이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그의 눈을 통해 비춰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의 또 다른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습니다. 13절 전반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남자들이 수염을 기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수염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수염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생김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냄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후각적 이미지는 어떠한 육체적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3절 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녀가 그의 입술을 백합화와 비교해서 무엇을 묘사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인 길에 따르면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입맞춤이 주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묘사를 읽어보니 그의 입술이 그녀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습니다. 14절 전반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강한 팔은 그의 팔에 매여있는 귀한 보석들과 함께 둥글고 견고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남자답고 근육질로 보입니다. 그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습니다. 14절 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SV 성경에서는 그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된 광택이 나는 상아 같구나 라고 번역하였고 NASB에서는 그의 복부는 사파이어로 세공된 상아를 조각한 것 같구나 그리고 NIV에서는 그의 몸은 라피즈 라줄리로 장식된 광택이 나는 상아 같구나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매끈하고 날씬한 근육질의 배를 매끈하고 얍상한 광택이 나는 상아 창살에 비유하였습니다. 네,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운동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고 하였습니다. 15절 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김새는 ESV에서는 입, NASB에서는 NISB와 NIV에서는 외모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하였습니다. 15절 전반부, 후반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며 잘생기고 멋진 남자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티 글라드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이 비교 불가능한 젊은 남성을 묘사하기에는 그 어떠한 표현도 너무 색다르며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훌륭한 기품과 탁월함은 거의 이 세상 밖의 것들입니다. 그의 의기양양한 언어적 묘사는 그녀와 그녀의 의심 많은 동료들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설령 그에 대한 그녀의 시적 비유가 과했을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어집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연인에게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다섯째, 사랑은 그의 연인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말하였고 5장에서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제 6장에서 다시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였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KJV에서 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NASB와 NIV에서는 My Darl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디르사와 비교하면서 칭찬을 시작합니다. 디르사는 다윗 왕조가 분열된 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소박한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과도 비유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의 고상함과 품위, 숭고함의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 위대하고 아름다운 두 곳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멋집니다. KJV에서는 위험 있다라는 뜻으로 테러블이 쓰였습니다. 챕터 6,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테럽이라고 말하는 것은 멋지다라고 쓰인 뜻입니다. 자신의 연인을 묘사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NIV 성경은 이를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빛처럼 피어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열을 이루고 있는 별과 같이 위엄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는 하늘에 경이롭게 배열된 달과 해와 별들처럼 경이롭고 당당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6장 4절과 10절을 함께 읽으면 흥미로운 배열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그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6장 4절에 그는 이 질문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당당하다 라고 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눈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6장 5절 전반부에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그녀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하였지만 6장 5절에서는 비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의 눈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나는 그대의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의 눈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누군가 사랑에 빠진 그 젊은 남성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녀가 그에게 시선을 던질 때 그는 그녀의 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치아, 뺨도 매력적입니다. 6장 5절 후반부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가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요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는 그녀를 60명의 왕비와 80명의 첩, 셀 수 없는 많은 시녀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가 봤을 때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그녀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라고 부르지 않고 그녀를 나의 비둘기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내 완전한 자라고 불렀으며 그녀의 어머니의 외딸 그리고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높은 도덕성과 훌륭한 성품에 대해 매우 감탄했습니다. 2장 2절에서 그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왕비들도 가시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녀는 모든 여성들 사이에서 뛰어났습니다. 앤비 폭스는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수많은 여왕과 고귀한 귀부인이 있지만 날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와 비교될 수 없으며 더욱이 심지어 그들도 그녀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일곱째 그 신랑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6장 13절에 있는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녀의 발과 다리는 아름다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은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그는 그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사랑스러움과 고귀함을 모두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감정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롭고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그녀의 발, 샌들을 신은 그녀의 발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다리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둥근 허벅지는 마치 보석처럼 장인의 손길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NASB에서는 엉덩이의 곡선은 보석과도 같으니 예술가의 손이 만든 작품입니다. 라고 해석하였고 NIV 성경에서는 그대의 우아한 다리는 마치 예술가의 손이 만든 보석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그의 내면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숙련된 조각가의 손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녀의 배꼽은 둥근 장과 같습니다. 7장 2절 전반부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배꼽이 둥근 장과 같습니다. 블렌딩된 와인이 담긴 잔은 매력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블렌딩된 스파클링 레드 와인을 바라볼 때면 그 사람은 그것에 자극을 받고 매력을 느끼며 자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배꼽의 자극적인 매력이 이런 식으로 강조된 것입니다. 그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7장 2절 후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허리의 색깔은 밀단처럼 황금빛 색깔인 갈색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백합 더미 또는 화환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았습니다. 7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장 5절의 반복입니다. 그녀의 목은 상아 망대 같습니다. 4장 4절에서 그녀의 목은 다윗의 망대에 비유되었습니다. 상아 망대는 매끄러우며 색깔은 옅지만 보기에 좋습니다. 망대는 수직으로 아주 잘 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녀의 긴 목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쓸어넘긴 머리는 그녀의 부드럽고 새하얀 상아망대처럼 꼿꼿이 그 선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헤스본에 있는 연못과 같았습니다. 7장 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헤스본의 못은 헤브론에 있는 큰 저수지를 가리킵니다. 저수지는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기 위해 단단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연못입니다. 고요함, 투명함, 깊이는 그 저수지의 물의 특징입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녀의 눈 속의 차분함과 깊이, 고요함과 그 심오함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코는 레바논 망대 같았습니다. 아마도 레바논 산꼭대기에 있었을 레바논 망대는 다메섹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색과 어울리는 코의 돌출부를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머리는 갈매상 같고 그 7장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났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짙은 보라색 광택에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녀의 길게 흐르는 머리카락은 그녀의 머리에 있는 왕관처럼 머리와 어깨를 아름답게 덮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랑 신부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송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두 연인이 육체적 그 친밀감을 갈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 책의 해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적, 이 아가사의 문학적 의미는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보편적인 유형의 시, 즉 사랑의 시의 한 예시입니다. 이 책은 117절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흔하지 않은 단어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약 470개의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 중 작은 책에 비해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그 470개의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 중 47개의 단어는 아가서에서만 나오며 어떤 것은 단 한 번만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51개의 단어는 5회 이하로 45개의 단어는 6회에서 10회 사이로 나왔습니다. 27개의 단어가 11번에서 20번 사이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총 300개의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매우 흔하지 않은 책임을 알려주고 또한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매우 광범위하고 독특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몇 가지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친밀함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역시 왜곡되고 부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성적 친밀함은 결혼 생활에서의 안에서만 경험되고 즐겨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성윤리는 너무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명히 기독교인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성적 본능이 잘못되었거나 그 둘 중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은 섹스를 원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원하며 그리고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타고난 성적 본능이 옳고 그것이 신뢰를 받을 만한 것이든지 혹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성적 본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속에 사랑과 친밀함은 순수해야 하며 신실하며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음란물은 이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과 친밀함은 결혼 생활 내에서만 헌신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 내에서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이 결혼 생활 안에서만 헌신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호주의 평균적 수명이 80세 중반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상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30대에 결혼을 하여서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거의 50년에서 거의 70년까지 서로를 항상 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결혼 생활 내에서 이런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40년, 50년을 그 동반자로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걱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동반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 오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선한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경력이나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분들은 서로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결혼을 하실 여러분들도 그 부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반, 기초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